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 구주의 그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고 있는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구약의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시면서 또 읽고 있는 기억하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15번째 시간인데요. 37문에서 39문까지를 다룰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재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문을 이렇게 보시면 37문의 질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 답을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범위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언제나 이렇게 슬픔과 어떻게 고통 속에만 계셨던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죠. 사람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찬송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누구도 그 단어 자체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나 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사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언어로 혹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이 고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획 같은 것들이 어느 종교에나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신께서 우리 인간의 고난의 자리로 찾아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담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37문에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문 제가 읽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제사장 본디오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 원어로 보면 수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땅을 다스리던 시절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 38문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지요. 점령군의 어떤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의 죽음은 가상이거나 꾸며낸 얘기거나 환상이 아니다, 실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재판장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그 모든 만물의 주이시요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이 계시는 이께서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부조리입니다. 그 로마가 발전시킨 것 중에, 로마가 인류 유산, 인류에게 남긴 구체적인 유산 중에 이 건축과 법이 있죠. 로마는 아주 훌륭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법체계도 이런 의로우신 예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법 제도 아래에서, 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재판장 아래에서 예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38번 이 문과 이 문제와 이 답에서, 질문과 답에서 주님께서 부조리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39문 39번째 질문과 또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기록되기를, 이제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되지 않으셨느냐, 대표가 되지 않으셨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이 39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단어는 저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걸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37문과 38문과 39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분 자신만의 어떤 그 죽음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신경에 표현되고 있고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벌써 오늘 할 세 개의 질문과 답을 다 끝냈죠. 예, 이대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내용,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부조리를 겪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좀 이렇게 해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로 당신님을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유의 질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성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물론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지만 이성의 어떤 그 작용만으로, 이성의 작동만으로 인간이 구축하여 쌓아올린 어떤 학문적인 결과를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고 향유하는 우리 자신,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주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사랑, 어떤 예술적인 어떠한 그 감각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일상에선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직관들, 이런 삶에 번뜩이는 순간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거라기보다도 우리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애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신기합니다. 예, 저희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여 아이를 낳았죠. 그러나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만으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제 원래 이렇게 고나이트 되면 그렇다 그래요. 요즘 모든 말에 안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빠 안 사랑해, 아빠 안 잘 자, 아빠 안 좋은 꿈 꿔, 아빠 안 잘 먹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존재가 나왔을까?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아내랑 항상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신혼 부부가 이 신혼 생활을 하는 것과 이 아이를 낳는 것과는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을 하는 것도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세계가 바뀌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로, 아기로, 피덩이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는 신의 하나님의,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신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가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인간은 인간 안에 태어나신 신이신 예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불리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데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개념, 이 연의 개념조차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그 시간적인 구분 속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통해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묘사하고 있기를 그 예수는 고난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써서 붙이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전 유럽의 인쇄가 되어서 이제 유럽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투누스 그 수도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의 사람들에게 좀 잘 해결해 보라고 이제 명령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에 있는 이제 도시죠. 도시에 그 수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와 함께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근데 거기서 루터가 기존의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당신들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아주 멋진 그 예배당에 있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들 수 있고 당신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당신들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보기에 괜찮은 가치에 어떤 놓여져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자리, 저럴 순 없어 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명한 십자가의 신학을 주창을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은혜롭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그 언어는 세계의 집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하곤 하시는데 그 우리가 더 많은 세계를 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언어를 더 잘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그 언어가 파격으로 혹은 역설로 혹은 반어법으로 가야 더 많은 세계를 이렇게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격입니다. 어떻게 신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특히 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레코 로망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이 철학에 의하면 신이 인간으로 오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이 어떻게 이 조잡한 육체로 온단 말인가. 그런데 그 신이 고난을 받는다고 죽는다고 그거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파격적인 그 언급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부조리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 이거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이 부조리함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의 한 위정자에게 심판받으시는 것을 통해 그 위정자의 부조리함과 그 어떤 강력한 로마 제국이고 발달한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조리함이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으면 은혜가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은혜가 저주 그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반어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파격, 역설, 반어법 이런 것들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다가 결국에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성벽이 무너져서 자신의 한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다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가둬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벨론이 침공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속좁고 제한된 하나님의 이해가 깨지며 하나님은 진실로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유랑하며 떠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을 여전히 선민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에만 얽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유다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에만 얽매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유다 종교 안에만 우리 율법 안에만 그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이성 위에 구축된 우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반발 위에 구축된 자율적인 우리의 자아를 깨고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언약의 성취였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복에 대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언약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고난 또한 예수로 대표되는 어떤 인간의 죽음, 인간성의 죽음, 죄된 인간의 이 죽음, 그 고난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의 멸망을 대신하는 이 예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으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없었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 은혜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진리이거나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 나에게 익숙한 것, 선호하는 것, 주어진 것,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형벌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자기 기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바뀌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의 핵심입니다. 그 죄성이 종교에 들러붙고 그 죄성이 윤리에 들러붙고 그 죄성이 성취에 들러붙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깨는 것이지요. 주님의 고난은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저렇게 저주받은 존재이다. 우리의 인간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서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대신하셨는데 그걸 보며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가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니 유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름은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어떤 명예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비참한 훼손된 그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신체 몸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사사기의 토막난 시체들이 떠오릅니다. 왕들이 끌려갑니다.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일 뿐,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처지 가운데 두시는가? 자신의 백성에게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쏟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들 안에 생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당신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누구보다 공경에 빠진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여호와인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이상, 내가 참된 신은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지경으로 너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로 대변되고 소리를 치는 선지자로 대변되고 옷을 벗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와 그의 고난과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토막당한 그 첩의 시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무참히 살해된 시신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두려운 그 바라봄 앞에 서 있는 눈물 흘리는 선지자의 애가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 그것의 실체화가 바로 예수의 고난입니다. 곤경에 처한 신의 마음이 육화된 것, 실체화된 것,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의 육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신이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간 예수로 오신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당대의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도 이 얘기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이 못하러 이 저급한 육체로 온단 말인가? 이 육체는 얼마나 저급한가? 육체 안에 있는 장기들, 여러 소화 기관들, 배설물들, 음식물들, 피, 어떤 혈액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때에 신이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육체로 온단 말인가? 고상한 신이. 그리고 혹시 그 신이 죽는단 말인가? 이건 굉장히 미련한 얘기에 불과하다. 어이없는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총수가 있다, 총화가 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핵심입니까? 신이 이 땅에 고난받는 인간으로 오셨다. 신이 저주와 부당함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 신의 죽음 이후로 그 신을 섬기는 이들은 모두 한 명의 인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그 인간이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실존의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이 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은, 한 인간의 육체는, 한 인간이 살아내는 그의 실존은, 그의 인생은 대의보다 크다, 명분보다 크다, 종교보다 크다, 그 어떤 것도 이걸 대신할 것은 없다를 신이 한 육체로, 한 인간으로 오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몸,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쉽게 대체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이의 이상을 위해서 어떤 권력자의 어떤 수단화가 되는 그런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신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역사는 승리자의 서술이 아니라 모두의 현실을 감싸안는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역사의 성취는 건축물이나 제도가 아닌 인간에 대한 감수성, 한 사람, 한 인생, 한 존재, 한 삶, 한 실존에 대한 그 감수성의 고향, 인간성의 고향, 그 자체가 바로 역사에, 주님이 이루신 역사의 중요한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그 존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평생 동안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가 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크는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리고 고난받을 때.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과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겪어야 합니까? 그분이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겪고 죽음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외침 그대로, 그가 중세의 영광의 신학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외침 그대로 우리가 부활만 이야기하고 영광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을 간과하고 있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훼손당한 신체, 우리의 보잘품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너덜너덜해진 몸, 그리고 거기에 고통이 가해져 우리 내면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로 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느낄 수 없는 장렬하는 고통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머니가 있었지만 고통의 궁극적인 그 순간에는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뿐입니다. 그 고통의 극한은 우리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무로 밀어내고 싶을 만큼 고통 외에는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살아있음과 없음의 그 10년 사이에, 무의 10년 사이의 경계에 가냘프게 떨리며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삼킴이 눈앞에 보이는 그때에 죽음이 그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곳 사망의 삼킴, 죽음의 이빨, 그 속에서부터 그것을 철저히 짓밟으시며 승리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없음, 궁극적인 없음의 자리에서 없이 계실 수 없는 분, 언제나 계신 분, 나는 언제나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사망의 자리, 모든 것을 무로 돌이키는 그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죽음의 이빨, 그 공격 그 앞에서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늠름하게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분,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부조리와 저주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감싸 안으시고 생명으로, 있음으로, 없을 수 없는 없음으로 활활 불타오르시는 은혜의 불꽃을 바라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왔나이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원한다라고 말한 이 몸,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제사보다 큰, 율법보다 큰, 선지자보다 큰 이 몸, 한 실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육체, 십자가에 들으신 그 몸이 바로 우리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망의 목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신앙의 정수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육신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그 육신으로 구체화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 함께 가시며 죽음의 자리 함께 가시며 십자가를 함께 지시며 그리고 부활도 함께 이뤄내실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오늘 요즘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소식들, 그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들, 그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과 교제를 나누다가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함께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길 그렇게 걷게 안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육신의 나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존재가 흔들리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 같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일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이들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나 혼자만 감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자리, 사망에 직면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른 것으로 부활하지 않으시죠.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절망스럽냐, 무엇이 그렇게 고민스러우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며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교회, 고난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모든 죄의 형벌들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걷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이 사망의 길 걷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두려운 내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